창세기 78번 메시지 변화됨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끝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와 거처라는 이 두 단어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거처,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거의 모든 씨들을 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책에 담긴 마지막 씨는 하나님의 거처인 베델이라는 씨일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에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뒷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끝인 베델, 즉 하나님의 거처를 봅니다. 베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8명의 위대한 사람의 전기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야곱의 일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베델을 봅니다. 야곱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만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끝,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델, 즉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처를 얻으시려는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모든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건축이라는 시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전됩니다.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고찰해야 합니다. 야곱에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장막의 건축이 있었고 장막에 이어서 성전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8명의 위대한 사람의 기록에 장막과 성전의 기록을 더한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 파괴, 재건축은 우리를 구약의 끝으로 이끕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봅니다. 장막이신 예수와 성전인 교회가 그것입니다. 성전인 교회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을 기억하는 한 가지 의미 있고 간단한 방법은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의 8명의 위대한 사람, 구약 안의 예표인 장막과 성전, 신약 안의 실제인 장막과 성전, 그 최종적인 산출인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들 13 항목들이 성경 전체를 망라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주제를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우리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성경이 뱀, 전갈, 개구리 같은 것들을 언급한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천여장을 담고 있는 성경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나아가 한 장에서 많은 항목들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을 연구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비록 의학도들이 수세기에 걸쳐 해부학과 생리학을 연구해왔지만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몸에 관한 연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람의 혼과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사람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요, 하나의 온전한 단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심장이나 콩팥이나 코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코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코가 아니고 코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러는 성경의 주제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코가 사람 자신이 아닌 것처럼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아담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가진 야곱까지의 여덟 사람에 관하여 말해준다는 것과 이것에 이어 구약에 나오는 장막과 성전과 신약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장막과 성전의 실제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인 것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안에 있는 성전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베델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변화됨. 35장의 시점에서 야곱은 대략 100세였을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2장 앞에서 많은 것을 통과했지만 우리는 그가 철저히 깨끗하게 정리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삼촌 라반의 손 아래서 20년간 고통당하였고 그의 형과 그의 삼촌과 그의 사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야곱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결코 그가 자신을 정결케 하거나 자신을 정리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의 교활함과 탈취함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신 때는 꿈속에서였으며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감을 받아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그가 베개로 사용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가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은혜로이 방문하셨고 그로 하여금 확실히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영으로 고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탈취자인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분의 마음의 갈망, 곧 베델을 갖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그 꿈은 야곱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꿈이 사라진 후 영감은 하늘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생활 태도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며 놀랍게 예언했지만 그 예언은 하늘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꿈과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천사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우리는 계속해서 여느 때와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베델에서의 꿈 이후 야곱은 마치 그가 전혀 꿈을 꾼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의 탈취질, 특히 라반에게서의 탈취를 계속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그 꿈 이후 전보다 더 심하게 야곱적이었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꿈과 고난들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4장에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외딸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도살하고 성을 약탈함으로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하여금 급진적인 전환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깨우심.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바 되었으므로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라고 명하신 네 가지, 즉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를 봅니다. 35장에서 만난 전환 혹은 변화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야곱의 반응. 35장 2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봅니다. 2장 전에는 하나님 앞에 행하며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을 정리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2절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저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고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철저히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베델로 가려 하는구나. 너는 내가 거룩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나는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해야 하느니라. 너는 내게서 모든 너의 이방신들을 제하여야 하고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설교가로 지내왔던 한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최근에 우리에게 우리가 옷 입는 방식을 가르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형제 자매들의 옷 입는 방식을 관찰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난 14년 동안 우리는 결코 의복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정한 적이 없었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 하나님께 만진바 된 사람은 누구나 안에 어떤 것이 그에게 자신을 깨끗해야 하고 정결케 하라고 명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활 가운데 어떤 더러움과 느슨함을 묵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를 만지고 또 천한 일을 만지며 주님과 더불어 교회 생활을 할 때면 언제나 안에 무엇인가가 교회 생활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 당신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후 즉시 야곱은 그의 식구들에게 이방신들을 없애고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의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뒤에 우리는 의복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 즉 옛 생활 방식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함을 볼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깊은 속에 있는 무언신가가 그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그가 세상적인 곳으로 가도록 명령받았다면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자신을 더럽히도록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 즉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위하여 만진바 되었으므로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거쳤습니다. 철저히 정리함, 그들의 이방신들, 우상들을 버림. 먼저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그들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라반에게서 도망 나오고 있었을 때 라헬은 드라빔을 취하였습니다. 35장 전에는 야곱이 라헬에게 그것들을 버리라고 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후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이방신들, 곧 그들의 우상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발전된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제거해야 하는 첫째 것은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우상과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우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육, 당신의 야망, 당신의 지위, 당신의 이름, 당신의 갈망, 당신의 의도는 당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하여 우상들이 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빛 가운데서 그 문제를 본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많은 이방신들이 있음을 시인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척이나 친구가 당신에게 우상입니다. 당신의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도 모두 당신의 우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이 우상들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은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수와 행복을 얻기 위해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장수와 행복을 얻지 못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장수와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위협합니다. 행복은 돈, 지위, 야망, 명성, 평판 등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우상들을 둡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것을 가지십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당신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헬과 달리 야곱에게는 말 그대로의 우상들은 없었지만 그의 탈취질 가운데 몇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탈취질이 우상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탈취했습니까? 행복과 즐거움에 대한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방신들을 쫓으며 우상 안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이시요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관하여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그의 인생에 관한 계시를 받았으며 땅에서의 그의 인생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델이 그의 목표, 즉 땅 위에서의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전에 그의 목표는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와 목적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모든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일으킨 말썽 때문에 그는 그의 안전과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야곱아, 나의 집으로 올라가라. 여기 세겜에서 너는 안전과 평안을 얻지 못하느니라. 안전과 평안은 베델에 있느니라. 너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베델이 야곱의 목표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의 목표가 거룩한 것이요 세속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상과 더러운 것과 날꽃에 묻은 옷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방신들을 버릴 것을 명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함. 야곱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신들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전 존재와 생활 방식과 표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듭남이나 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온전한 변화입니다. 여기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 더러운 모든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에서의 바울의 관념은 창세기 35장에서의 야곱의 관념과 동일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사이에는 전혀 일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 우상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을 취하겠습니까? 우상들을 취한다면 당신의 우상들에게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취한다면 아무 우상 없이 성전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깊은 속에 무엇인가가 당신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어떤 것들이 없어져야 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한 정결케 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아. 모든 이방신들은 없어져야 해 라고 말하면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신들 중 많은 것들을 청소해버렸고 우리가 행복을 위해 의지했던 일과 사물들과 사람들까지도 버렸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한 치의 땅도 이방신들에게 내어준 바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 정결케 되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나는 나의 전 존재,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정결케 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품었던 동일한 갈망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던 날 자신들을 정결케 하였고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이방신들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음을 압니다. 아마 오늘도 당신은 오, 나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여전히 순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현재 생활 방식을 과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당신은 주여 감사합니다. 제 자신에게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재를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제가 이전의 저와 매우 다름을 인하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35장에서 야곱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분명 이전의 그로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이 실제로 어떻게 급진적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자신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을 12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알아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의례적으로 당신은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의 느낌에 의하면 당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방금도 주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안부를 물으면 당신은 좋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형제에게는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12년 전의 당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델 안에, 교회 생활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몇 주 동안 교회 생활에서 떠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전 추함이 다시 나타나고 여우의 꼬리가 보이게 될 것이며 뱀의 혀가 날름거리고 온갖 곤충들이 날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 교회로 와서 거듭거듭 교회를 접촉한다면 여우의 꼬리는 없어질 것이고 뱀의 혀는 잘려나갈 것이며 곤충들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는 한 곤충들은 모두 박멸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가장 효과적인 정화입니다. 최근 나는 기도 집회 가운데서 대단히 많은 정화를 체험하였습니다. 기도에 동참하면서 집회 가운데 앉아있을 때 나는 씻겨지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들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씻겨지고 정결케되는 하나의 커다란 욕실입니다. 만일 교회에 이 기능이 없다면 나는 교회가 장차 교회로 오래 남아있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한, 교회는 이렇게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종종 안에 무엇인가가 우리를 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하라고 말할 때, 그때는 교회 집회에 가야 할 때입니다. 집회에 가는 도중에 우리는 자주, 주여, 저는 집회에 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것을 용서하시고 제 문제에서 저를 깨끗해 하시며 그것을 제게서 제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정결케 함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므로 모두 자신을 정결케 합시다. 우리는 낡고 더럽게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 정결케 함은 우리가 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신성한 손의 일하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베델을 관심할 때 그분의 신성한 손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의복을 바꾼 이방신들을 버리는 것과 그들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것에 더하여 그들은 그들의 의복들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옛 생활 방식은 타락한 인성에 속한 생활이며 새 생활 방식은 교회에 속한 것임을 계시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새 창조이며 인간은 타락한 옛 창조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타락한 옛 창조에 속한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된 후 우리는 새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는 것은 낡은 의복, 즉 옛 생활 방식을 벗는 것이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생활 방식, 즉 교회를 입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므로 우리의 의복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을 교회로 새 생활 방식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낡고 타락한 피조물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의 생활 방식이 엄청나게 바뀌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시켰고 계속해서 우리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베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귀고리들을 땅에 묻음. 4절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이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귀고리들도 묻혔습니다. 귀고리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상들과 동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고리와 장신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들과 동일합니다. 야곱의 집사람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있었을 때 그들 또한 그들의 귀고리들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있어서 그들의 귀고리들은 그들의 이방신들만큼 가증스러웠습니다. 교회를 만진 후 많은 자매들이 동일한 확신을 가졌고 이런 종류의 가증스러운 장신구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도덕성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한 정결케함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야곱아, 너는 너의 집 사람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정리하라고 말하고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일러야 하느니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베델은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베델에 있어야 하므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방신들과 가증스러운 장신구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며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는 것은 또한 이방신에 관한 모든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전 존재의 안팎을 깨끗해 하여야 하며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원수들을 두렵게 함. 5절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 말합니다. 그들의 원수들을 두렵게 하였음을 아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일으킨 말썽 때문에 야곱은 고을 사람들이 그에게 맞서 싸우고 그를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꾼 후 하나님의 두려움이 고을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정리와 정결케함은 원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미화와 가증스러운 장신구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의복들을 바꿀 때 마귀들과 괴롭히는 죄들이 두려워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기려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원수는 두려워할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도박과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어려움을 알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방신들을 버리지 않고 당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당신의 의복들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모든 빈대들과 전갈들과 들쥐들이 두려워하며 도망하고 숨을 것입니다. 나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4, 50년 전에 나는 이러한 책들에서 읽은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실행하면 할수록 나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았던 까닭에 더 많이 패배당했습니다. 이방신에 관한 물건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의복들을 바꾸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죄와 세상적인 것들을 떨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당신은 성질이라는 작은 들쥐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은 그 고을 사람들이 감히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순조로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마다 모든 들쥐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감. 철저히 정리한 후 야곱과 모든 그의 사람들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참된 헌신의 단을 쌓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일깨우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 모두는 참된 헌신의 필요를 깨닫습니다. 그러한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깨끗케 하심. 8절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고 말합니다. 한동안 나는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쓸모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어머니를 대신한 위안으로 매우 소중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처음을 가진 바로 그때에 그의 위안이었던 드보라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방신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드보라들인 우리의 유모를 데려가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드보라, 곧 사랑하고 연민하며 달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던 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유모를 빼앗아 버리셨고 우리의 드보라는 죽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유모가 필요하지 않은 생활입니다. 교회 사람들 중 누구도 유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중 덜어는 여전히 우리를 동정하고 달래고 위로해주는 유아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유모를 두기를 좋아합니다. 유모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한 말은 아기들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 안에 있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품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달래주고 돌보아줄 드보라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베델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려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유모들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세 가지가 땅에 묻혀졌음을 봅니다. 모두가 상수리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상수리나무는 번성하는 생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신들, 자기를 미워하는 것들, 유모들은 번성하는 생활, 특히 교회 안의 생활 아래 묻혀집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체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생활은 상수리나무같이 번성하지만 그 밑에는 드보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들을 버리고 귀고리들을 없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드보라를 죽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편으로부터 또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참된 정결케 함입니다. 우리는 버렸고 하나님은 빼앗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신들과 귀고리들과 더러운 것들과 의복들을 버렸고 하나님은 유모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동정이나 간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드보라들은 장사되어야 합니다. 드보라가 묻힌 상수리나무 아래는 베델 아래였습니다. 이것은 버리는 것과 드보라들을 묻는 것에 관한 우리의 체험이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수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체험함과 같은 최고의 수준의 체험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드보라들에 대한 장사를 체험하는 것은 다소 낮은 것입니다. 그것은 베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장의 상수리나무는 알론 바구시라 불리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